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인 수백만 명이 오늘 지난주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이란 혁명수비대의 정예부대 쿠두스군의 카셈 솔라이마니 사령관의 장례식에 참여했습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이날 장례식에서 솔레이마니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이란이 미국에 보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인들은 이날 미국의 죽음을 이란 구호를 외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시한 이번 공습에 대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이란의 복수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전직 미군 고위 관계자는 이스라엘이 목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란이 미국인이나 미국 시설을 공격할 경우 신속하고 완전하면서도 불균형적인 방식으로 반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라크 바그다드 주재 미 대사관 인근 그린존에 어제 로켓 포탄 두 발이 떨어졌습니다. 이라크 보안당국은 로켓 세 발이 발사됐고 그중 두 발이 그린존에 떨어졌다고 밝혔지만 미 대사관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격은 지난주 미군의 공습으로 이란의 카셈 솔라이마니 사령관이 사살되고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날 또 다른 로켓이 바그다드 인근 주택에 떨어져 주민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편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단체는 나오지 않았지만 앞서 현지 시아파 무장단체인 카타이브 헤즈볼라는 미국 관련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이라크 의회가 어제 미군을 포함한 외국 군대에 이라크를 떠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라크 정부는 수도 바그다드에서 미군의 무인기 공격으로 사망한 카셈 솔라이마니 사령관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이라크에 대한 주권 침해라고 규정했습니다. 아델 압둘 마흐디 이라크 임시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이라크와 미국의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지고 신뢰관계가 깨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죽음으로 이라크 내에서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이라크 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 미군과 협상할 계획입니다. 미 국방부가 중동 지역에 특수전 부대 병력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익명의 국방부 관리를 인용해 어제 보도했습니다. 새로 배치된 특수전 병력에는 미 육군 특수전 사령부 소속 지상전투병력의 핵심인 제75 레인저 연대 1개 중대가 포함되어 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레인저 중대는 보통 150에서 200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이 관리는 레인저 중대가 중동 어느 지역에 배치됐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중동 지역에 82 공수사단 소속 병력 3,500명을 추가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정부는 어제 핵 합의에서 정한 우라늄 농축용 원심 분리기 수량 제한을 넘어 우라늄을 농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이 같은 발표는 사실상 핵 합의 탈퇴를 선언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우라늄 농축 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와의 관계를 이전과 같이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한 이후 이란의 핵 개발 재개와 관련한 단계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극심한 정치 혼란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한나라의 두 국회의장 사태를 맡게 됐습니다. 미국의 지지를 받는 야당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과 그의 경쟁자인 루이스 파라 의원은 둘 다 국회의장을 자임하고 나섰습니다. 이날 국회 정원 167명 중 100명이 과이도 의장 연임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이도 의장은 현장에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한편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과이도 의장이 재선에 성공한 것을 축하하며 민주적으로 선출된 국회 의지를 부정하려는 전 마두로 정권의 실패한 노력에 대해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영화 최초로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경우 미국이 추가 제재를 검토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향후 행동에 따라 미한 연합훈련 재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올 상반기 예정된 훈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흐리고 황해도와 함경남도 남부 지역은 새벽부터 평안남도 지역은 밤부터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와 눈은 모레 8일까지 이어집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8도 사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3미터로 일겠고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하면서도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오늘도 한반도 상공에 통신 감청을 주 임무로 하는 정찰기를 띄웠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 한 약속을 깰 것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2주 일정의 휴가를 보낸 플로리다주 마라라고의 별장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앞서 지난달 31일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거듭 강조하면서 그의 비핵화 약속을 신뢰한다고 했던 때와 신년사 대신 발표한 전원회의 보고를 통해 미국과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중단 약속에 더 이상 매일 필요가 없다고 말한 직후 나왔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북한의 움직임과 관련한 새로운 정부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인 오는 8일을 전후해 도발성 무력 시위를 벌일 가능성을 제기해 왔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이 전원회의 보고에서 곧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한편 미국은 6일에도 한반도 상공에 정찰기를 출동시켰습니다.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한국 상공 3만 1000피트를 비행했습니다. 리벳 조인트는 미 공군의 주력 통신 감찰 정찰기로 미사일 발사 전 지상 원격 계측 장비인 텔레메트리에서 발신되는 신호를 포착하고 탄두 궤적 등을 분석하는 장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정찰기는 지난해 12월 30일과 31일 새해 첫날에도 한국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아미베라 미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비확산 소위원장은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경우 미국은 추가 제재를 검토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베라 위원장은 미북 비핵화 협상 상황이 이전보다 악화됐다며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할 경우 미국은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전면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협상 교착 상태 해소를 위해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빅딜 속 제재 완화 또는 개성공단 재개를 대가로 일부 핵시설을 폐쇄하는 스몰딜을 제안했습니다. 최근 하원 외교위 아태소 위원장으로 임명된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 재개를 시사했습니다. 미국의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은 실험 중단 약속에 더 이상 매일 근거가 없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전후해 김정은 위원장의 무력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협상 테이블로 복귀해야 합니다. 핵 또는 장거리 미사일 실험 재개는 북한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은 쉽지 않고 오랜 시간이 걸릴 테지만 전쟁으로 가는 것보다는 대화가 낫습니다.
북한의 이런 위협이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의 접근법을 변화시킬 것으로 보십니까?
현재로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대화에 열려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최근 약 4개월간 대화에 전혀 진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상황이 더 악화된 것 같습니다. 북한의 핵 혹은 미사일 실험 재개는 대화와 협상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 겁니다. 제재 완화와 몇 가지 첫 조치를 취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북한에게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경우 예상되는 미국의 대응은 무엇인가요?
북한이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미국의 다음 단계는 유엔을 통한 추가 제재 검토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알다시피 미 의회는 최근 중국과 러시아 기업 등 제재를 위반하며 대북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북한이 이런 실험을 재개하거나 도발 행동을 할 경우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한 연합군사훈련 전면 재개를 촉구할 겁니다. 연합훈련 재개는 준비태세 측면에서 미국과 한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아태소 위원장으로서 한반도 관련 청문회도 개최할 겁니다.
청문회에서 특히 어떤 사안을 우선적으로 다룰 예정이십니까?
일단 앞으로 2주 동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볼 겁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도달하기 위한 미국의 다음 단계가 무엇일지 검토하는 것은 전 세계 이익에 부합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미 대통령의 한 임기 내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장기 목표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부정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미군의 준비태세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 장기 전략으로서 미국은 다른 조치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북한은 미한 연합훈련이 자신들에 대한 적대 정책의 일환이라며 전면 중단을 요구해왔는데요. 연합훈련 전면 재개 시 북한과 외교의 문이 닫힐 우려는 없습니까?
Yeah, so the North Koreans aren't happy that when we do.
북한은 이미 대화를 유예했습니다. 북한이 연합훈련을 언짢아 한다는 점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의를 보여주기 위해 연합훈련을 유예했는데 많은 의원들이 이런 방침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에 무언가 주고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 같기 때문이죠. 김 위원장은 이에 만족했겠지만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 실험 재개 시 훈련이 재개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은 동맹국 방어를 위한 미군의 준비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과 재선이라는 미국 내 정치적 불확실성에 기발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어느 정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You know, it wouldn't surprise me given Chairman Kim's, you know, past behavior. Yeah, there's a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도전에 직면했을 때 도발적인 수사를 하는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도발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 이런 순간들을 이용하는 것이죠.
북한은 위협적 행동을 예고하면서도 대화의 문이 아직 열려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미북 양측이 입장차를 좁힐 수가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미국이 협상 교착 해소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I understand. North Korea won't denuclearize.
북한은 즉시 비핵화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비핵화는 장기 과제입니다. 북한이 먼저 해야 할 것은 핵실험을 재개하지 않는 겁니다. 다만 미국은 연합훈련 유예라는 첫 번째 조치를 이미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양측 협상의 여지는 여전히 있습니다.
과거 완전한 비핵화라는 빅딜 속 스몰딜을 제안하셨는데요. 이런 접근이 교착 해소 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Yes, so I think, you know, the long-term goal of denuclearization still remains.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비핵화라는 장기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목표 도달을 위한 첫 합의로 일부 작은 제재 완화 혹은 개성공단 재개를 대가로 북한이 일부 핵시설을 폐쇄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단계적 접근이죠.
그런 식의 단계적 접근은 과거 민주당과 공화당 대통령 모두 실패했던 방법이 아닙니까?
Yes, but, you know, I think what's different now and again.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마주앉아 대화를 시작한 점을 높게 삽니다. 그 길로 계속 나가야 합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 위원장으로서 대북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끄실 계획입니까?
북한이 국제연맹에 동참하도록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역내 안정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 일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북한의 경제 발전은 김정은 위원장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경제적 발전이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으로 전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경제 발전을 원합니다. 미국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만 지금으로선 북한과 대화 재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아미베라 하원 외교위 비아태 비확산 소위원장으로부터 미북 비핵화 협상에 대한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종훈 기자였습니다. 북한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군비 지출이 세계 1위라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인구 대비 군인 비율도 세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이일 발표한 2019 세계 군비 지출과 무기 수출입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군비 지출과 인구 대비 군인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국무부가 매년 발표하는 이 보고서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1년간 통계의 평균치를 산정한 겁니다. 북한은 연평균 국내 총생산 GDP의 23.3%를 군비에 지출해 오만의 12.4%, 이스라엘 9.4%보다 높은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은 연평균 4.2%로 16위, 한국은 2.6%로 45위를 차지했습니다. 북한은 전체 인구에서 군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세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북한의 군인 수는 116만 명으로 203만 명인 중국, 141만 명인 인도, 137만 명인 미국에 이어 4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66만 명으로 7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전체 인구 2,460만 명 대비 군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연평균 4.7%로 전 세계 1위였습니다. 또 전체 인구 대비 노동 인구는 1,560만 명으로 연평균 63.5%로 세계 4위를 기록했고 이 중 군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7.5%로 세계 2위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전체 수출 중 무기 부문 비중의 11년간 평균값은 3.4%, 무기 수입 부문 비중은 1.9%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전체 수출 중 무기 부문 비중은 11년간 평균값 0.1%, 무기 수입 비중은 1.4%를 기록했습니다. 브루스 페넬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3일 VOA에 이번 자료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추진하던 시기에도 있습니다.
He's withholding 24% of the economy from producing things for the people in order to cover the cost.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전체 24%의 경제 생산이 군비 지출에 소요됐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베넷 선임연구원은 국무부의 이번 보고서는 김 위원장이 경제 건설에 집중하는 노선을 취한 2018년 이후의 자료는 없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변화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미한 연합훈련 재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올 상반기로 예정된 훈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비핵화 협상 이후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어떻게 훈련을 조정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지다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미한 연합 군사훈련이 미북 비핵화 협상의 지렛대로 본격 논의된 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협상이 진행되는 한 훈련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힌 이후부터입니다. 미한 당국은 이후 훈련의 규모를 조정하거나 연기하면서 외교적 노력과 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는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실제로 미한 두 나라는 2018년 대규모 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한국 해병대 실런트 에이스 등을 중단했습니다. 2019년부터는 대규모로 진행됐던 훈련이 축소된 형태로 대체됐습니다. 기존의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은 동맹 19-1이라는 명칭으로 3월에 실시됐습니다. 이어 4월과 5월에 진행된 연합 공중훈련인 맥스 썬더의 대체 훈련은 공식 발표 없이 조용히 실시됐습니다. 북한이 강하게 반발했던 하반기 연합훈련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을 대체하는 이름조차 발표되지 않은 채 실시됐습니다. 미한 두 나라는 11월에 과거 전략무기가 직결했던 비질런트 에이스 공중훈련에 유예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미한 연합훈련의 축소 혹은 유예에 관한 북한의 반응과 문제제기 형식은 달랐습니다. 지난해 3월 초 미한 당국이 동맹 19-1 군사훈련을 발표했을 때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이 직접적으로 반응을 시작한 건 4월부터였습니다. 맥스 썬더를 대체한 연합공중훈련에 대한 반응인데 주목되는 건 북한이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아닌 한국을 비난한 점입니다. 북한은 2019년 하반기 미한 연합훈련을 앞두고 반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북한은 7월에 이례적으로 두 건의 외무성 성명을 통해 연합훈련이 미북 실무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북한은 이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지난해 6월 판문점 회동에서 연합훈련 중단을 직접 약속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중단한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도 구두 약속일 뿐 문서가 된 공약은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트위터 글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연합훈련이 끝난 이후에 만나고 싶다는 뜻을 친서를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질런트 에이스의 대체 훈련을 앞둔 11월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북한은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미한 양국의 연합 공중훈련 유예에 완전한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처음으로 국무위원회 담화를 통해 연합훈련이 미북 관계 악순환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멀지 않아 더 큰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밖에 김영철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위원장은 11월에 두 차례 담화를 발표하고 미국이 한국과의 훈련에서 빠지던가 아니면 훈련 자체를 완전히 중단하라고 요구합니다. 이어 권정근 외무성 순회 대사도 11월 초 담화를 통해 연합 공중훈련이 실무 협상이 결렬된 지 한 달 만에 나왔다며 이를 대결 선언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군사연습 중단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미한 두 나라가 10차례가 넘는 연합훈련을 중단했지만 이에 상응해 미국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북한의 행동에도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And also, you know, Trump got nothing in return for it.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특히 김 위원장이 스스로 밝힌 핵 미사일 실험 유예는 유엔 안보리 결의로 이미 금지된 일이라며 이를 근거로 북한이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연합훈련 중단이 서명 형식의 합의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So North Korea can demand the end of military exercises, but there's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 재단 선임 연구원은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김 위원장의 강한 비난은 비핵화 협상의 실패에 따른 군부 등의 불만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월 연합훈련이 실시되면 북한은 또다시 이를 미국의 적대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비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 will blame the United States. They will call it, you know, the hostile policy.
김 위원장은 지난 연말 나흘간 진행된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크고 작은 합동 군사 연습들을 수십 차례 벌려놓음으로써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겸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의 진전을 과시할 수 있다고 토머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 대행이 밝혔습니다. 컨트리맨 전 대행은 지난 3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대기권 재진입체 실험은 북한 ICBM 개발의 정해진 수순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새해부터 새 전략 무기를 예고했는데 심각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I take seriously his warning that negotiations seems to be over.
더 이상 협상은 없다는 식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북한은 무기 규모를 계속 늘릴 것입니다. 김정은이 군사적 상황을 극적으로 바꿀 만한 새 전략 무기를 가졌는지에 대해선 저는 회의적입니다. 하지만 무기 실험과 생산을 늘릴 것이라는 그의 경고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새롭게 실험할 역량이 뭘까요?
I can only speculate. The first point is that the weapons program never stopped.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은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특정 실험을 유예했을 뿐이죠.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계속했고 실험실에서도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또한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핵무기 생산도 계속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경고가 무기 실험으로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There are so many different things they could test. One thing they haven't tested yet.
북한이 실험할 수 있는 역량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아직 실험하지 않은 부분이 대기권 재진입체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핵무기를 운반하려면 반드시 실험해야 하는 역량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실시한 적은 없는 재진입체 실험이 미사일 프로그램의 논리적인 다음 수순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울러 우주발사체로 가장한 또 한 번의 로켓 실험도 가능합니다. 위성 발사라고 해도 2012년 오바마 행정부 때처럼 도발적 조치로 간주될 겁니다.
북한이 그런 조치를 실행에 옮길 경우 미국은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그동안과는 다른 행동으로 맞받을 수 있겠습니까?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Advisor has made statements saying that the U.S. has a number of options.
따라서 북한이 중대한 도발을 할 경우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래 가장 강력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미한연합군사훈련이 재개돼야 합니다. 훈련 유예가 북한으로부터 긍정적인 조치를 이끌어내지 못했으니까요.
북한의 특정 무기시설에 대한 선제적 혹은 예방 타격 필요성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십니까?
I think that would be dangerous. We have just seen in Iraq.
위험합니다. 이란에서 봤듯이 미국의 위험한 선제 공격은 두 나라 간 보다 커다란 충돌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현재 미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북한을 겨냥해 선제 공격 조치가 이뤄질 경우를 훨씬 더 우려합니다.
이제 와서 북한과 또 한 번 정치적 합의를 한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미 대선 때까지 북한의 도발만 억제하려는 미봉책으로 끝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서요.
Well, I can't speak to the president's political calculus. He has been boasting about his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셈법에 대해선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지도자와 만난 것을 중요한 외교적 업적으로 과시해 왔습니다. 김정은에게 다가간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대해선 지지하지만 이걸 외교 정책의 승리라고 부를 순 없습니다. 정치적 고려와는 별개로 미국과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덜 야심적인 목표를 위해서라도요.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된 이후 미국의 최대 대북 압박 캠페인이 약화됐다고 보시나요?
Well, certainly the maximum pressure has eased somewhat, at least in terms of the president's rhetoric.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최대 압박은 다소 느슨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만 봐도 그런데 저는 두 지도자가 2017년처럼 거친 수사를 주고받지 않게 된 것은 환영합니다. 하지만 제재 압박은 좀 약화됐는데 러시아와 중국이 2017년 당시처럼 제재를 적극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대북 제재 이행 업무에 직접 관여하신 적이 있죠? 국무부에서 근무하실 때 여러 아프리카 나라들을 방문해 북한과의 관계 중단을 설득하셨었는데요.
When I spoke with a number of African countries in between 2012 and 2016.
제가 2012년에서 2016년까지 다수의 아프리카 나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집중했던 것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사들이지 말고 저임금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나라가 그런 행동을 중단함으로써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는 수년 동안 북한과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의 중요한 자금 원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무부와 재무부는 세계 각국이 북한 무기 구입과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는 제재를 준수하도록 설득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현재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선 완전한 비핵화 요구에 앞서서 일부 제재 해제와 체제 보장 조치를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과 맞바꾸는 게 보다 현실적 방안이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합리적 혹은 가능한 제안인가요?
It's reasonable. I would not drop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as a goal.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버리진 않겠지만 미국과 북한이 그런 목표를 향해 점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호성의 기반을 둔 조치를 찾았으면 합니다. 물론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빅딜 방식보다는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 대행으로부터 위협 수위를 높이는 북한의 향후 행보와 미국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미국의 비정부기구가 첨단 기술을 활용해 북한의 정보를 유입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공모전을 시작했습니다. 유입 기술이 디지털 공간에 흔적을 남기지 않고 익명성을 보장하며 또 관련 장비를 잘 숨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북한의 정보 자유 확대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미국의 비정부기구 루멘이 첫 대북 정보 유입 공모전을 시작했습니다. 이 단체 웹사이트에 따르면 공모기간은 1월 한 달이며 쿠바, 이란, 북한, 시리아, 크림반도를 제외한 전 세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기존 혹은 신규 기술을 활용해 북한에 정보를 유입하고 배포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데 매우 창의적인 방안부터 실용적인 방안까지 제한이 없습니다. 루멘은 외부 정보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감시와 처벌이 매우 엄격하다며 공모되는 기술은 사용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인터넷 등 디지털 공간에 흔적을 남기지 않으며 관련 장비를 물리적으로 잘 숨길 수 있는 특징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에서 가장 유용한 기기는 라디오, 이동식 저장장치 USB, 마이크로 SD카드라고 설명했습니다. 루멘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전 세계에서 아이디어를 모아 북한에 정보를 유입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매년 이런 공모전을 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루멘의 창립자인 하버드대학 벨퍼센터 백지은 전 연구원은 VOA에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작하기 전에 미국 법률회사에 의뢰해 미국과 유엔 등 대북 제재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고 말했습니다.
They made the sanctions very, very broad. 미국 주민들이 다른 분들도 포함하지만 특히 미국 주민들이 북한으로 We cannot send anything that has commercial value. Anything that could be resold.
백지은 씨는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가 광범위하다며 특히 상업적 가치가 있는 어떤 것도 북한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지은 씨는 루멘은 앞으로 북한 내 정보 자유화를 위해 주민들이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 연구하고 실제로 어떻게 정보를 유입하며 북한 당국의 대응은 무엇인지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단체는 공모전 안내문에서 북한 당국의 감시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대부분의 가정은 유선 전화기가 없지만 400만 개의 3G, WCDMA 회선이 전국에 보급돼 있고 이 회선은 북한 내 인트라넷에는 접근할 수 있지만 모든 국제 전화는 차단된다는 설명입니다. 또 중국산 손전화는 북한 정부의 디지털 서명에 있는 보안 기능이 탑재된 애플리케이션만 실행할 수 있고 사용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파일이나 정보를 공유할 경우 흔적으로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손전화 운영 체계가 정기적으로 사용자의 활동은 스크린샷해서 폴더에 보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중 접경 지역에서는 외국 휴대전화와 중국 심카드를 사용할 경우 북한 당국이 감시할 수 없지만 이 지역에서 북한 보안 당국이 무선 방향 탐색 장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북한 주민들이 외국 영화나 TV를 시청하다 적발되면 뇌물을 주고 빠져나올 수 있지만 반정부 내용을 시청하거나 유포하다 걸리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루멘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된 이후 북한의 주력 상품들의 수출길이 막히면서 최근 몇 년 사이 새로운 품목들이 수출 목록에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품목은 과거에 비해서 수출액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제재 직전 기록한 20억 달러대의 수출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유엔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2015년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6만 5천 달러에 달하는 종이 제품을 수출했습니다. 이 제품의 수출액은 2년 후인 2017년 약 59만 7천 달러로 9배가량 늘어난 데 이어 2018년엔 200만 달러를 넘어서며 3년 전보다 수출액이 약 3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주력 수출 상품이었던 석탄 등 광물과 수산물, 섬유 제품 등이 제재로 인해 수출액이 사실상 0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제재 대상이 아닌 종이류는 수출이 급증한 겁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후 비제재 품목에 대한 북한의 대중 수출은 이처럼 급격히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앞서 BOA는 북한이 대북 제재 이후 손목시계와 가발 등의 수출을 늘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무역센터와 한국무역협회 등의 북중 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제품뿐 아니라 종이와 장난감, 가죽류 제품, 신발, 광학기기, 주석 제품 등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제재 대상이 아닌 이 제품들이 사실상 북한의 신생 수출품이 된 겁니다. 장난감의 경우 2015년 47만 달러에서 2018년 513만 달러로 증가했고 1월부터 10월까지 집계된 2019년 수출액에선 716만 달러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신발은 21만 달러에서 3년 만에 20배가 넘는 484만 달러어치가 중국에 팔렸습니다. 또 핸드백이 포함된 가죽류 제품은 2015년 수출액 90만 달러에서 2018년 256만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가죽류 제품은 10여 년 전인 2009년까지만 해도 북한의 대중 수출액이 만 달러에 불과했었습니다. 손목시계와 가발을 포함한 북한의 신생 수출 품목 8개의 2017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대중 수출액은 약 2억 6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총액 1,711만 달러보다 약 12배 많은 규모다.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지난 몇 년 새 수출이 급증한 이들 품목들이 중국으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 만드는 주문 생산 방식 OEM 제품일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손목시계 수출이 크게 늘어난 기간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시계류 부품의 수입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품을 들여와 완제품으로 판매했다는 의미입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손목시계는 수출입 제재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 내 일반 기업이나 국영 기업 등이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북한이 대체품을 마련해 제재로 인한 수출 부진을 10월까지 집계된 북한의 대중 수출 총액은 1억 5,100만 달러로 200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재 이전인 2015년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약 16배 많은 24억 8,394만 달러였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BOA
워싱턴. 세계 곳곳의 뉴스, 미국 뉴스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혜영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이죠?
네, 이란 정부가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즉 이란 핵 합의에서 정한 핵계획에 대한 동결 규정을 지키지 않겠다에 이라크를 떠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라크에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또 미 하원이 대통령 탄핵 소추 결의안을 이번 주 안에 상원에 넘기지 않으면 자체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겠다고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 측에 예고했습니다.
네. 자, 세계가 긴장의 모습으로 긴장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이란부터 가보겠습니다. 이란이 핵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란 정부가 5일 핵합의에서 정한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수량 제한을 지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란 정부가 5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렇게 밝히고 이는 곧 우라늄 농축 능력과 농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이란 국영방송도 이제 이란은 핵 계획 가동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란 핵합의라는 것은 이란하고 서방 세계가 맺은 국제 협약인데요.
네, 맞습니다. 정식 명칭은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으로 이란이 지난 2015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6개 나라와 맺은 합의입니다.
예.
이란이 핵 개발을 중단하는 대가로 서방 측은 이란에 가했던 경제 제재를 풀거나 완화한다는 게 주요 내용인데요.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이란의 모든 핵 활동에 대해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전면 사찰을 수용하고요. 또 이란이 가지고 있는 2만여 개의 원심 분리기를 5천 개 수준으로 줄이고 농축 우라늄 비축량도 98%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랬던 이란 핵 합의가 미국이 지난 2018년에 핵 합의에서 탈퇴를 하면서 이 합의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이란이 핵 합의를 복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자 이란은 여기에 반발해서 핵 합의 폐기 절차를 밟겠다고 나섰는데요. 이란은 지난해 5월 1단계 조치로 핵 합의에서 규정한 우라늄 저장량 한도 300kg을 넘어선 것을
보면 핵 합의 탈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석됩니다. 이란 언론은 이번 핵 합의 이행 감축 조처 가 5단계이자 사실상 마지막 단계라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예.
유럽 정상들은 이 같은 상황에 우려를 표하면서 이란이 핵 합의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이란이 핵 합의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란이 유럽이 핵 합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비난을 해왔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란은 유럽이 미국의 제재를 피해서 이란에 대한 약속을 이행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불만을 표출해왔는데요. 게다가 지난 3일 미군의 공습으로 이란 혁명수비대의 정예부대인 쿠두스군의 카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사망하자 핵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나선 겁니다.
네. 자, 이란에서는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장례식이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6일 이란의 수도 테헤란의 앙겔랍 광장에는 수백만 명의 인파가 모인 가운데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예. 이날 장례식은 국영방송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네, 장례식 상황을 좀 짚어볼까요?
예, 아야툴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이날 장례식에서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네. 예,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이란이 미국에 보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딸도 추모사에서 중동에 있는 미군의 가족은 곧 그들의 자식이 죽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면서 중동에 주둔하고 미군에 대한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네. 이날 현장에 모인 인파 역시 미국의 죽음을 복수하라 이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네. 이란인들은 미군의 공습에 이렇게 지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어떤 입장입니까?
예, 마이크 폼페이 국무장관이 지난 주말 미국의 주요 방송사들과 잇따라 인터뷰를 하고요. 미군의 공습은 합법적이었다라고 옹호했습니다. 네. 예, 폼페이 장관은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사망으로 세계는 더 안전해졌다면서 이번 공습은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란이 보복을 다짐하고 있는 데 대해 이란이 나쁜 결정을 내리지 않길 바란다면서 위협을 초래하는 의사결정권자들에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관련해서 최근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미국에 보복할 경우 반격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밝힌 내용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4일 인터넷 트위터에 이란이 미국 시설들에 대한 보복에 나서면 미국은 이란의 다른 목표들을 겨냥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죽음에 대해 이란이 미국 시설에 대한 공격을 주장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미 이란의 매우 중요한 52곳의 목표물을 선정 해놨고 이란이 미국을 공격하면 매우 신속하고 강력하게 이들에 대한 공격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이라크로 가보겠습니다. 이라크 의회가 외국 군대를 철수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라크 의회가 5일 긴급 회의를 열고 미군을 포함한 외국 군대가 이라크에서 떠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예.
이 결의안은 이라크 정부가 이라크 영토 내 외국 군대의 주둔을 끝내도록 하며 외국 군대가 자국의 영토와 영공, 영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예. 자, 결의안이 의회에서 채택이 됐으면 외국 군대가 즉시 떠나야 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닌데요. 이라크 의회의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네.
하지만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는 있는데요.
그렇겠죠.
앞서 이라크 정부가 수도 바그다드에서 미군의 무인 공격으로 이란 혁명수비대의 정예부대 쿠두스군의 카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서 이라크에 대한 주권 침해라고 규정했습니다.
네. 이란 솔레이마니 사령관 죽음이 미국하고 이라크의 관계도 갈등 양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네. 아델 압둘 마흐디 이라크 임시총리가 5일 이 의회에서 이라크와 미국의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지고 신뢰 관계가 깨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라크 의회의 결정에 대한 미국의 반응 어떻습니까?
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라크 의회의 표결에 실망을 표하고 이라크 지도자들이 양국의 경제적 안보적 관계의 중요성을 생각해 결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또한 미군은 이라크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를 격퇴하기 위해 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현재 이라크에는 미군 5,200명이 12개 군기지에 주둔하면서 IS 격퇴와 대테러 업무와 이라크 군을 훈련하는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5일 기자들에게 이라크가 미국인들을 강제로 내쫓는다면 이제껏 본 적 없는 수준의 매우 큰 제재를 이란에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또 이라크에 있는 미군의 공군기지는 자신이 취임하기 전 수십억 달러를 들여 지었다면서 이라크 정부가 기지 건설 비용을 갚기 전에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라크의 일반 국민들은 미군 주둔을 원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예,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폭스뉴스 방송에 출연해서 이라크 국민들은 미군이 계속 주둔하길 원할 것이라는데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란 의회가 외국 군대 철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미국 의회에서도 전쟁 관련 결의안이 추진되고 있다고요?
예,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민주당의 팀 케인 의원이 3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추가적인 적대 행위를 고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예.
군사력 사용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하지만 공화당이 과반인 상원에서 해당 결의안이 가결될지 불투명합니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 소추 상황 짚어보죠.
네,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 측이 탄핵 소추 결의안을 신속하게 상원에 제출하라고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에 경고했습니다. 예,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이 오늘 폭스뉴스 썬데이 모닝 퓨처스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절차가 계속 지연되면 며칠 안에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폭스뉴스는 최후 통첩을 민주당에 보낸 것이라고 해설했습니다.
네. 굉장히 강한 의사 표현이 나왔나 보죠. 최후 통첩.
네, 이번 주로 시한으로 못 받고 탄핵안을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그러지 않을 경우 상원이 자체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겠다라고 그레이엄 위원장이 강조했는데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탄핵 심판 개시를 막고 있다면서 정치적인 게임을 벌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펠로시 하원 의장이 탄핵 심판 개시를 막고 있다.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2주 이상 탄핵안 제출을 지연하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하원이 지난달 18일 본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남용과 의회 업무 방해 혐의를 담은 탄핵 소추 결의안을 가결했는데요.
네.
다음 과정이 진행될 상원으로 아직까지 탄핵안을 넘기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부 공화당이 지금 정치적인 게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상원의 탄핵 심판에서 소추안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탄핵 전국을 길게 끌고 가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특히 올해는 대선이 열리는 관계로 탄핵 국면이 계속 이어져야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얘기인데요. 그레이엄 위원장은 그들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탄핵 문서를 대통령 머리 위에서 행동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펠로시 의장이 탄핵안을 상원에 넘기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탄핵 심판 진행 방식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펠로시 의장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
증인 신청을 비롯한 갖가지 세부 사항에서 공화 민주 양당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측은 공정한 규정이 나올 때까지 탄핵안은 상원에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공화당이 자체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겠다. 이게 가능한가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하원 의장의 결정이 없이 심판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상원의 규칙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레이엄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와 이런 내용을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하원 의장이 탄핵 소추안을 쥐고 상원 다수당 대표의 권한을 갈취하는 지금 상황은 대통령 직위에 대한 위험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네. 이 현행 규칙에 그 탄핵 심판의 하원 의장은 어떤 식으로 관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네, 의결된 탄핵안을 승인해서 상원에 제출하는 권한을 하원 의장이 갖고 있고요.
그렇죠.
탄핵 심판에 참가할 소추 위원도 하원 의장이 지명합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대법원장이 주관하는 재판 형식인데요.
네.
소추 위원들이 검사 역할이고요. 이들이 들고 가는 탄핵안이 기소장이 됩니다. 대통령 본인이나 변호인단이 재판에 참석한 가운데 상원 의원들이 배심원 역할을 하는데요. 상원 의원들은 모든 과정을 지켜본 뒤에 인용이나 기각 쪽에 투표를 하게 됩니다.
네. 여하튼 공화당 측은 탄핵 심판을 빨리 시작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달 내로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짓기를 희망한다고 그레이엄 위원장이 밝혔는데요. 탄핵 심판이 시작되면 탄핵안의 두 개 항목에 왜 결함이 있는지 대통령 측의 입장을 듣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 모든 절차가 몇 주 안에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에 평안남도 지역 흐리고 양도가 아침 최저 영상 1도, 낮 최고 4도, 남포 아침 2도, 낮에는 4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은 4도, 중강 아침 최저 영하 11도, 낮 기온은 2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대체로 흐리고 비 내립니다. 오후에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많습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 영상 4도, 낮 최고 7도, 개성 아침 최저 영상 5도, 낮에는 7도, 사리원 아침에는 1도, 낮 기온은 영상 4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양강도와 강원도, 함경남북도 지역입니다. 오전에는 대체로 흐리고 장전과 평강 지역에 비 내립니다. 오후에는 함흥과 신포, 장전에 비 내리겠고 원산과 평강 지역은 비나 눈이 예상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0도, 낮 최고 5도입니다. 원산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은 6도. 청진 아침 기온 영하 1도입니다. 낮 기온은 3도. 청진 김책 지역 아침 기온 영상 1도, 낮 기온은 영상 5도. 계산 아침 최저 영하 11도, 낮 최고 영상 3도. 삼전은 아침 최저 영하 11도, 낮 최고 기온은 0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흐리고 비 내립니다. 서해는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는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4m로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1월 6일 월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인 수백만 명이 오늘 지난주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이란 혁명수비대의 정예부대 쿠두스군의 카셈 슬레이마니 사령관의 장례식에 참여했습니다. 아야툴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이날 장례식에서 슬레이마니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이란이 미국에 보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인들은 이날 미국의 죽음을 이란 구호를 외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시한 이번 공습에 대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이란의 복수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전직 미군 고위 관계자는 이스라엘이 목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란이 미국인이나 미국 시설을 공격할 경우 신속하고 완전하면서도 불균형적인 방식으로 반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라크 바그다드 주재 미 대사관 인근 그린존에 어제 로켓 포탄 두 발이 떨어졌습니다. 이라크 보안 당국은 로켓 세 발이 발사됐고 그중 두 발이 그린존에 떨어졌다고 밝혔지만 미 대사관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격은 지난주 미군의 공습으로 카셈 솔라이마니 사령관이 사살되고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날 또 다른 로켓이 바그다드 인근 주택에 떨어져 주민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편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단체는 나오지 않았지만 앞서 현지 시아파 무장단체인 카타이브 헤즈볼라는 미국 관련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중동 지역에 특수전 부대 병력을 추가 배치했다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익명의 국방부 관리를 인용해 어제 보도했습니다. 새로 배치된 특수전 병력에는 미 육군 특수전 사령부 소속 지상 전투 병력의 핵심인 제75 레인저 연대의 한 개 중대가 포함되어 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레인저 중대는 보통 150에서 200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이 관리는 레인저 중대가 중동 어느 지역에 배치됐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라크 의회가 어제 미군을 포함한 외국 군대에 이라크를 떠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라크 정부는 수도 바그다드에서 미군의 무인기 공격으로 이란의 카셈 솔라이마니 사령관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이라크에 대한 주권 침해라고 규정했습니다. 아델 압둘마하디 이라크 임시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이라크와 미국의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지고 신뢰관계가 깨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이라크 주둔 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 미국과 협상할 계획입니다.
이란 정부는 어제 핵합의에서 정한 우라늄 농축용 원심 분리기 수량 제한을 넘어 우라늄을 농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이 같은 발표는 사실상 핵합의 탈퇴를 선언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우라늄 농축 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와의 관계를 이전과 같이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한 이후 이란이 핵개발 재개와 관련한 단계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자들은 오늘 남중국해의 인도네시아 배타적 경제수역 EEZ에서 또다시 중국 선박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해군은 이 지역에 함정을 파견해 해상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자들은 지난달 남중국해의 나투나 제도 근처에서 약 60척의 중국 선박이 불법으로 어로작업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선박은 중국 해안경비정의 호위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당국은 지난주 자카르타 주재 중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극심한 정치 혼란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한나라의 두 국회의장 사태를 맡게 됐습니다. 미국의 지지를 받는 야당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과 그의 경쟁자인 루이스 파라 의원은 둘 다 국회의장을 자임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국회의장 재선에 나섰던 과이도 의장과 야당 의원들은 베네수엘라 경찰에 의해 국회 진입이 중단됐습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국회 밖에서 과이도 의장을 재선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